창세기 54번 메시지. 하나님과의 교통 안의 삶. 근친상간에 의한 자손. 내가 여러 번 지적했듯이 신성한 계시의 거의 모든 씨가 창세기 안에 있습니다. 씨는 어떤 것의 초기 형태입니다. 비록 크기가 작고 모양은 간단하지만 일단 밭에 뿌려주면 씨는 자랄 것입니다. 자랄 때 씨는 또 다른 형태를 갖습니다. 먼저 싹이 나고 다음에는 온전히 발전됩니다. 그 발전의 최종적인 형태는 씨와 다르지만 모든 원칙들과 주된 방면들은 씨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만일 창세기 19장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다음 책들 안에 성장과 발전과 수확이 포함된 씨로 간주해야 합니다. 비록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에 있는 롯과 그의 딸들에 관한 기록이 근친상관과 같은 추한 것에 관한 소극적인 씨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강하고 엄중한 경고를 주는 적극적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근친상간에 의한 자손.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가장 추한 일인 근친상간의 그림을 봅시다. 인류 역사상 근친상간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인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삶을 다루는 단락의 일부입니다.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여섯 항목, 즉 가족, 아비, 어미, 딸들, 자손, 멀리까지 미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다루어야 합니다. 먼저 무리인 가족이 있고 둘째로 이 무리의 인도자인 아비가 있습니다. 셋째로 인도자를 돕는 어미가 있습니다. 어떤 무리의 인도자에게든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서 합당한 돕는 자는 아내이며 성경에서는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 부릅니다. 비유적으로 가족 중의 아내는 생명 안에 돕는 자를 상징합니다. 이 관념은 성경의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사라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혼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생명 안에 돕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비록 도움을 얻기 위해 하갈에게 돌아갔지만 그녀는 생명 안에 돕는 자가 아니라 육신 안에 돕는 자였습니다. 사라는 생명 안에 기능을 가진 유일한 돕는 자였습니다. 사라 없이는 결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이삭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이삭을 낳기 위해 생명에 합당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롯의 가족 무리는 어느 시점에서 생명 안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녀는 짠맛을 가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유지해야 했지만 세상적이어서 생명 안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비유적으로 소금 기둥이 되면 생명 안의 기능을 상실함을 의미합니다. 비록 인도자가 있는 무리가 있었지만 생명 안의 기능을 가진 아내 없이 부끄러움의 기둥만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무리에서도 그러합니다. 그 무리들 안에는 인도자가 있지만 생명 안에 참된 기능을 가진 합당한 아내가 없습니다. 롯의 가족이 생명 안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구성원인 딸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롯의 무리의 구성원을 딸들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딸들이란 단어는 좋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딸들이었습니까? 아내들이었습니까? 어미들이었습니까? 나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딸들이라고 부른다면 당신은 그들을 근친상간한 딸들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미가 되었지만 그들은 근친상간한 어미들이었습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의 행위를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아비와 함께 누운 후에 큰딸은 똑같은 일을 하도록 작은 딸을 격려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들이 롯의 무리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여러 무리들에도 그런 합당치 않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롯의 딸들처럼 자손을 갖기를 갈망하지만 합당한 방법을 주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가서 영혼을 얻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근친상간의 방법으로 영혼을 얻습니다. 19장 30절부터 38절에서 우리는 무리와 인도자와 생명 안에 돕는 자와 구성원과 근친상간에 의한 자손을 봅니다. 그러나 결국 멀리까지 미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 근친상간으로 인한 자손들 중 한 명에게 임함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딸을 통한 롯의 자손인 모압 족속 중에서 롯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여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멀리까지 미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선한 것이 올 수 있도록 악한 일을 행하자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무리. 이제 이 여섯 항목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창세기에 있는 모든 것이 씨라는 원칙 아래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사람의 수준에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가졌던 그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명하신 그 성막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씨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세운 성막은 그 성장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아름다운 땅에 건축된 성전은 이 씨가 더욱 발전된 것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거처인 오늘날의 교회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장막과 성막과 성전에 의해 묘사된 것의 성취입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이 이 씨의 최종 수확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8장에는 씨가 있고 계시록 21장에는 수확이 있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에 하나님은 땅 위의 백성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은 두 가족, 곧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씨요 축소판이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씨의 발전이었고 오늘날의 교회는 이 발전의 연속입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전 세기 동안 구속된 모든 사람들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수확이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씨와 발전과 수확을 봅니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씨와 함께 있는 것은 발전의 단계에도 분명히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분열이 들어와 그들은 나뉘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였을 때에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열이 들어왔을 때 자유단체가 생겨났습니다. 고대의 자유단체는 오늘날의 자유단체의 씨요 축소판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자유단체는 사실상 이 씨가 더욱 발전된 것입니다. 롯이 뿌린 분열은 솔로몬의 다음 시대, 곧 이스라엘 자손이 분열되어 자유단체가 생겨난 시대로 발전되었습니다. 그 자유단체인 이스라엘 왕국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다 왕국만을 인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합당한 입장 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시대에서도 그 원칙은 동일합니다. 전체 교회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초기에는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분열의 분열을 거듭하여 수많은 자유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이 분열이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계속되지 않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의해 종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과 간증을 떠남. 우리는 롯이 아브라함과 분리된 것이 분열의 씨이며 오늘날의 자유단체의 씨임을 보았습니다. 그 분열의 원인은 누구였습니까? 잘못은 아브라함 편에 있지 않고 롯의 편에 있었습니다. 롯의 가족 식구들은 아마 이렇게 논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왜 아브라함의 가족 식구들인 너희는 항상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느냐? 그렇습니다. 롯의 가족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인 아브라함과 그가 간증하는 하나님의 간증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증인과 간증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나무 근처에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있었으며 소돔성에 있는 롯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18장과 1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러서 음식을 먹고 그와 친밀한 교통을 누리기를 기뻐하셨음을 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악한 소돔성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남아 계셨습니다. 두 무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의 전형적인 백성이었으며 하나님의 간증에 합당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롯도 하나님의 백성 중 한 명이었지만 그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나무 근처에 합당한 입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열과 자유단체의 입장인 소돔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가족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정하고 친근하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나무 근처에 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와 자유단체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자유단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교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계속해서 누리며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나무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단체는 어떻습니까? 롯의 가족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관심하시며 잊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임재는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소돔으로 간 후에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친한 친구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소돔에 있는 롯의 자유단체와 함께 있습니까? 성경이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과 8절은 롯이 의로웠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유단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까?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보십시오. 자유단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장소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계시의 비춤 아래서 볼 때 분명합니다. 가령 당신이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합시다. 당신은 어느 무리와 함께 있겠습니까? 아마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롯의 무리를 분열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무리도 분열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무리나 롯의 무리나 다 몸 전체가 아닙니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신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 사이에 왜 그렇게 큰 차이를 두십니까?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은 롯과 함께 있고 내일은 아브라함을 방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롯과 함께 머물지 몰라도 하나님은 머물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근한 교통을 가질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는 가족이 위해 자유단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이 씨가 더욱 발전된 것입니다. 자유단체에 대해서 정직하고 공평하십시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단체 안에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그들에게는 증인이나 간증이 없습니다. 롯의 가족은 아브라함과 분리되었고 아브라함이 증거하는 것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단체가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빛을 받은 롯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삼촌, 당신이 나를 떠나라고 권하셔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싫어하시더라도 나는 당신을 안고 입맞추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간증이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함께 머물겠습니다. 나는 결코 이 간증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고대의 자유단체의 근원, 즉 뿌리는 하나님의 증인과 간증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파를 떠날 때 우리는 매우 기뻤으며 하늘에 있는 것처럼 느꼈음을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것은 심히 다릅니다. 당신이 교회를 거절할 때 기쁨은 사라지며 하나님의 간증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쁨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기쁨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단 교회를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롯을 보십시오. 왕들을 죽인 후에 구출받았지만 그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소돔의 멸망에서 구원받은 후에도 그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롯에게 여전히 자기 선택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우리가 교파를 떠날 때 기쁘고 교회를 떠날 때 기쁨이 없다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교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 차이점을 우리 생각으로는 분별할 수 없을지 모르나 우리 영 안의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의 느낌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악한 성 안으로 흘러들어감. 롯의 무리는 하나님의 증인과 간증을 떠난 후에 악한 소돔성 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만일 교회 생활을 떠나면 당신은 패배할 것입니다. 마치 방향을 잡을 수 없이 흐름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처럼 당신은 이 세대의 흐름에 의해 떠내려갈 것이며 당신 자신이 악한 성에 있음을 발견할 때까지 밑으로 떠내려갈 것입니다. 구출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취향이 있음.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구출된 후에도 롯에게 여전히 자기 취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출하는 천사에게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셨으며 천사들은 롯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의견이 서로 다른 많은 무리의 역사를 추적해볼 때 당신은 동일한 것을 볼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큰 성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이 개입하신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간증에서 멀리 떨어진 소알이라는 작은 성으로 옮겨갑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간증을 떠나고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상황 안으로 흘러들어가며 그 다음에 여전히 그들 자신의 선택을 가지고 작은 장소로 갑니다. 하나님의 증인과 간증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서 고립됨. 결국 롯은 동굴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롯처럼 어떤 자유단체들은 큰 성을 떠나서 작은 성으로 간 후에 동굴에 가서 살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통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으로부터 자신들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들은 왜 당신들만 교회이고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만일 그들이 교회라면 그들은 동굴에 거하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동굴 안에 있는 자기의 작은 무리만을 주의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동굴 생활입니다. 아비, 인도자. 자손을 퍼뜨리려는 갈망에 의해 세상 술에 취함. 이제 아비, 곧 인도자를 다루겠습니다. 동굴에서 롯은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전에 지적했듯이 동굴에 있는 이 탈출자들에게 포도주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그들은 포도주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소돔에서 도망할 때 가져왔음에 틀림없습니다. 포도주는 그들을 혼미케 하는 마취제였습니다. 그들이 동굴에 있을 때 롯의 딸들은 아비와 합당한 교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손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까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렇게 했다면 근친상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 안에서 교통하지도 않았고 주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소돔의 마취제를 더 많이 경험하여 더 많이 혼미케 된 큰딸은 작은 딸에게 아비에게 포도주를 마시우고 함께 누움으로써 아비로 말미암아 자손을 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일 오늘날의 상황을 조사해 본다면 당신은 거의 모든 자유단체의 인도자들이 어떤 포도주에 취하여 혼미해졌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합당한 인도자는 엄중해야 합니다. 롯은 포도주를 가져온 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너희는 무슨 짓을 하느냐? 던져버려라! 그러나 그는 마셨으며 자제하지 않고 마셨습니다. 그는 딸들이 그와 함께 누운 것을 모를 정도로 취했습니다. 어떤 포도주에 취한 자유단체의 대부분의 인도자들은 혼미한 채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많은 인도자들의 혼미케 된 상태로 인해 그 단체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마취되어 왔습니다. 졸다가 잠듦. 취한 후에 롯은 졸다가 잠들었습니다. 오늘날 자유단체에서도 같은 상태가 현저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활동적이지만 하나님의 간증에 관한 한 잠자고 있습니다. 혼미케 됨. 더욱이 롯은 생명의 느낌을 상실함으로써 혼미케 되었습니다. 큰딸이 그와 함께 누웠을 때 그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다음 날 밤에 작은 딸과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그는 딸이 함께 눕는 것에 대한 느낌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유단체의 인도자들도 생명의 느낌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통치 원칙을 위반함에 대해 모릅니다. 어미, 생명 안에 돕는 자. 우리는 생명 안에 돕는 자가 되어야 할 아내인 어미가 세상적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롯의 가족이 동굴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생명의 기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합당한 아내의 기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상실된 생명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그들은 그처럼 죄스러운 일인 근친상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 또한 소위 그리스도인의 많은 무리 가운데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생명에 합당한 기능인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롯의 무리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합당한 이삭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자손을 전하기 위해 근친상간을 사용한 결과 그들은 모압족 속과 암몬족 속을 산출했습니다. 딸들, 구성원들. 우리는 인도자가 마취되었고 혼미케 되었으며 생명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딸들, 곧 이 자유단체의 구성원들은 여전히 열매를 맺고 증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합당한 인도 직분이나 생명의 기능은 없고 자손을 얻기 위한 악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자유단체에서도 그러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받게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이삭인 합당한 열매를 낳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을 보십시오. 어떤 단체는 사람들을 증가하려는 갈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록음악이나 춤이나 연속극이나 영화나 게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것은 영적인 근친상간입니다. 자유단체들은 세상적인 아내가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채용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씨를 산출하기 위해 생명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일단 생명 안의 기능을 가진 합당한 아내를 이루면 자손을 전하기 위해서 추하고 세상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모압족 속과 암몬족 속을 낳는 근친상간의 길입니다. 도덕심을 상실함. 롯의 딸들은 악한 세상의 부도덕한 흐름에 의해 중독됨으로써 그들의 도덕심을 상실했습니다. 만일 도덕심이 있었다면 그들은 아비와 함께 눕는 것을 결코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딸은 수치심 없이 아비와 함께 누웠으며 똑같은 일을 행하도록 동생을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죄의식 없이 이것에 대해 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소돔에 있을 때 롯은 남색의 정욕에 빠져있는 남색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의 딸들을 희생시키려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합당한 영적 도덕심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나와 내 손님들이 죽을지언정 내 처녀 딸들에게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롯의 도덕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롯은 중독되었습니다. 그 결과 딸들은 도덕심을 상실했으며 그들의 인성은 최저의 수준까지 하락되었습니다. 오늘날 자유단체들은 악한 세상의 부도덕한 흐름에 의해 중독되었으며 수단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을 주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의해 중독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손을 갖기를 갈망함. 롯에 중독된 딸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손을 갖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주의하지 않고 오직 목표만을 주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많은 단체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만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몇 명이나 얻었습니까? 그들은 영혼 구원을 주의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합당한 길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근친상간을 행함. 롯의 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통치 원칙을 깨뜨리는 근친상간을 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소위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행한 일을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시합에 임한 달리기 선수는 자기의 레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자기 레인을 넘어서 불법적으로 달리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적인 활동을 위한 통치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활동은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행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깊은 영 안에 우리의 행하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확신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런 확신이 없이 어떤 일을 한다면 우리는 통치 원칙을 깨뜨릴 것이며 영적인 근친상간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불법입니다.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친상간에 의한 자손. 롯의 딸들은 근친상간에 의해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들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첫째 아들인 모압은 아비에게서라는 의미입니다. 큰딸이 자기 아들을 아비에게서라고 이름 지었을 때 그녀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자녀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이 사실을 상기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그런 이름을 주었습니다. 작은 딸은 아들을 낳고 친족의 아들을 의미하는 베남이라고 불렀습니다. 딸들은 그들의 종족을 위한 자손을 갖는 것에 관한 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일 자손이 없었다면 그들의 자유단체는 끝났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절대적으로 동일합니다. 많은 자유단체들은 오직 친족의 번성, 곧 단체의 번성만을 주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합당한 길을 주의하지 않고 근친상간의 행위를 통해 자손을 낳았습니다. 근친상간에 의해 산출된 자손은 음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모압 족속들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그들은 이방인 선지자 발람을 매수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둘째로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행하도록 유혹하기 위해 모압 족속들과 상의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항상 음행을 가져오는데 이는 악한 이 두 자매가 함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계시록 2장 14절에 언급된 발람의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은 타락되고 세상적인 버가모 교회에게 우상 숭배와 음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손상케 한 발람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우상 숭배와 모압 족속과의 음행을 엄중히 심판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고 명령하셨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 선포하심으로써 거룩하고 신성한 분노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거절하셨습니다.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에게 관련된 것은 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부터 21장에는 세 종류의 출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의 출생, 모압과 베냐민의 출생, 이삭의 출생입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은 육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고 모압과 베냐민의 출생은 근친상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노력에 의해 출생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친상간에 의해 출생된 모압과 베냐민은 역사 안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출생된 이삭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종류의 씨, 즉 이스마엘 또는 모압 또는 이삭을 낳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자신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증가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들은 이스마엘 족속입니까? 모압 족속입니까? 이삭 족속입니까? 멀리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긍휼. 모압 족속은 10대까지 거절을 당했지만 룻의 경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멀리까지 미치고 측량할 수 없는 긍휼을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모압 족속의 평안과 혈통을 구하려고 유다로부터 가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다.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모압에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추구한 모압인 과부 룻은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총회안에 들어왔으며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총회에 들어왔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여조상이 되고 그분의 성육신의 한 부분을 담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멀리까지 미치는 측량할 수 없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과 그분의 백성을 추구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압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옵시다. 하나님의 총회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유다 땅에 있는 그분의 백성과 함께 있습니다. 올바른 위치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의 위치와 입장을 바꾸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거룩한 총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자 한다면 모압에서 나와서 유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인 롯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증인과 간증을 떠났습니다. 그의 생애 결과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한 모압인 과부 룻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간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생애 결과는 그리스도를 낳은 것입니다. 그분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긍휼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친 상간을 통해 태어난 모압의 후손까지도 구속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